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짧으니까요. 같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할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사단의 백성이었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뤄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요 예수님께 속한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되어가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우리의 영원한 참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삶, 성도에게 마땅한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삶이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잘 살아가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따라 이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의 우리의 삶과 지금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을 보아도 두 삶으로 또 나눠서 우리 현실을 알려주세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전에는 이제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전에는 우리가 모든 세상 죄인들과 함께 지혜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지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Wisdom.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죠? 복음의 지혜. 그 복음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복음을 통해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지혜. 전에는 우리가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이 미련한 자들, foolish,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고 사람의 지혜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성경은 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결국 지혜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지 못하고 아니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잠언 전도서 이런 데 가면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하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알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혜 있는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로 가면은요,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는 지혜 없는 자를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은 자로 말씀하고요. 어리석은 자, 곧 뒷구절하고 연결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 즉,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나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 저도 그랬고요. 세상 죄인들도, 우리도 예전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주님이 없었던 어리석은 자였을 때처럼 살아가지 말고 더욱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걸 아는 것.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자체가 복음의 지혜라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 복음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지혜를 떠나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더 따라가려고 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복음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채워지는 삶 속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는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16절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해요.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너희의 삶의 대부분을, 전 삶을 그와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 너희 삶의 모든 시간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어떠한 삶? 15절과 연결하면 세월을 아껴 우리 삶의 대부분, 우리 삶의 가장 많은 시간들을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5장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하고 연결을 하면은요,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껴 너희 삶의 모든 부분을 성도에게 마땅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삶의 대부분을, the most of our time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그러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전체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수많은 세월을 지혜 없는 자로 살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지혜 없이 살았던 삶은 그때로 족하다. 이제는 세월을 아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뭐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만 나와서 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아니면 그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그냥 아주 매너지로 잘 해가지고 게으르지 않게 뭐라도 열심히 하라, 지금 그 말씀도 아니에요. 물론 게으른 삶을 성경에서 꾸짖으세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조차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부잖아요. 그 삶도 누구 걸까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을 순종하는 삶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 그분이 주예요. 그분께 드리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그러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 삶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더욱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뒷구절 나중에 보겠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의 자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정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가라고 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아니면 주님과 교제 나누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있는지 늘 돌아보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영화 예배 때 그 마크 멀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아이들, 자녀들이 있으니까 얘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근데 얘가 너무 그 이 순수한 얘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들이 이제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과 교제 나눠야 되는데 이메일 체크업하느라고 주님과 교제 나누지 못하면 이메일이 당신 삶의 첫 번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얘기하니까 너무 이게 우리는 이메일 정도가 아니죠. 그 안에 그냥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며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을 때, 지혜 없는 자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 모든 삶을 바치고 살았었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점점 죽어가고 나와 우리가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더욱 살아가고 더욱 우리 삶을 드리며 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지혜 없던 때에 살아갔던 우리 삶의 원리가 되었던 것들을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로 말씀하시는데, 그 삶은 그때로 지나가면 이제 좋게. 그만큼 지혜 없는 자로 살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혜 있는 자로 예수님 닮은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시면서 이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그 16절 뒷부분에 때가 악하다. Days are evil.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때라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요. This age, 이 세상, 이 세대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 있는 성도들은 지혜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악한 세대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아이들이 학교만 가도 그냥 믿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만 나가면 벌써 믿지 않는 세상의 미디어와 모든 사람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히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그러한 자들의 지혜 없는 때가 악한 세대의 지혜 없는 자들의 삶에 참여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예수님 닮은 삶, 빛에 속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 고난이 함께 옵니다. 왜? 자기들 중에 속해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세상이 자기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으면 너희에게 고난과 핍박이 없으려니와. 세상이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더욱 지혜 있는 자들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7절 18절 있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기서도 두 삶을 또 비교하세요. 전에와 이제는의 삶을 여기서는 뭘로 알려주냐 하면 술 취하여 살아가는 삶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지혜 없는 자의 삶과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들하고 쭉 연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은 술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같고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 삶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앞구절하고 연결하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얘기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일까요? 예. 그건 절대로 아니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충만하지 않게 거하는 성도가 있고 성도마다 그 정도가 다 다르다는 뜻인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실 수도 있고 덜 충만하게 이 사람은 30% 성령님이 거하시고 저 사람은 50%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따지면은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두 가지 다른 삶의 원리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하고 천국 백성들에 술 취하다는 것은 일단 뭐가 내 삶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술이 주장하는 거예요. Drunkenness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요 그 술에 중독이 돼서 술이 나를 주장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술이라는 것은 꼭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자들이 붙들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원리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본다면 보고 말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앞에 오는 구절들하고 연결을 하면 지혜 없고 예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삶, 어둠에 속한 세상 죄인들의 삶,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순종의 삶, 온통 사람의 생각과 세상 정욕이 주장하는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육체 안에 거하는 삶. 결국 하나님이 그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원리, 그 다른 원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탐심이나 다른 우상이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성령님께 속하여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삶, 예수님이 계신 삶,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삶, 복음이 주장하는 삶, 빛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의 삶,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장하는 삶,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는 삶.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그 원어 그대로 보면은요.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실 때 영어로 보면은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삶. filled with. 그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가 주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돈이 내 삶을 주장해요. 우리 삶이 거짓말을 못해요. 세상 즐거움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세상 즐거움을 찾는 목적이 내 삶을 주장합니다. 이건 좀 나쁜 표현이었고요. 좀 좋은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해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내 생각과 마음에도 늘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좋은 예는 다 아니었지만 비슷한 현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나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상한 체험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의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결국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축복의 그 현실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러면 그 삶이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해서 형제자매들에게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삶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복음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지혜로운 삶이고 빛에 속한 빛의 자녀의 삶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의미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죠. 둘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 칼빈주의 5대교를 배웠죠? Irresistible Grace of Holy Spirit. 성령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인치시고. 이거는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고 우리가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18절에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들,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는 명령을 주세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루셨고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같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할 수 있어요? 그 배경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씨를 심어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뤄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지만 명령으로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아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하시겠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셔야 하지? 이렇게 하고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여. 즉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들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그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여 즉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금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심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실 때에도 그걸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즉시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성령 특별 무슨 집회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떤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말이 좀 이상해서 좀 웃었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충만해주면 내장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내장이 뜨거워진가 좀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속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야내가 그냥 뜨끈뜨끈해진.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 이렇게 그냥 넘어지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너무 이상,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으세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손으로 이렇게 가서 누가 날 만지기만 해도 그냥 전기가 그냥 막 촥 오는 거예요. 뒤로 막 그냥 막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은 그냥 전기 흐르게 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고 뭐 이상한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없는 성령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복음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요거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여기 보세요. 17절, 18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그런데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3장 16절 3장 16절 1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두 구절이 너무 닮아 있어요. 뒤 있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시로 뭐 찬송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라는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찬송과 감사였는데 여기서는 앞에 부분만 다루고 찬송과 감사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3장 16절 첫 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만 달라요.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으로 바꾸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에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19절 21절을 계속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예수님이 막 말씀으로 우리와 막 교제를 나눠서 우리가 막 너무 기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찬송, 감사, 순종이에요. 찬송, 감사, 순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고 말씀이 풍성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어디 안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안 넘어지면 왜 나만 안 넘어지지? 뭐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지식, 그것이 이루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즉, 말씀의 온전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태평양 바다의 물 한 컵 같은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천국 가서 온전히 그것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안다면 정말 얼마나 찬송과 감사가 순종이 너무나 넘치도록 나올까요? 바로 그 삶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복음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께 더욱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는 너무나 변동이 많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찬송과 감사가 예수님으로 인해 넘쳐나야 하는데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다른 세상 염려가 있고 탐심이 들어가 있고 우리 삶을 주장하는 다른 원리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아직도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사 그리하여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